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오늘 오후 올해 들어 세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평안북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430km, 고도는 약 36km로 탐지됐다며 세부 재원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5일과 11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규정한 발사체를 쏜 뒤 사흘 만입니다. 일본 총리실과 방위성도 관련 발사를 탐지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본 해상보안청은 곧 바다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한 발사체 낙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번 발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독자 제재를 취한 데 이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제안한 직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이날 오전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담화에서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활동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 가 비난 소동을 벌이려다 못해 단독 제재까지 발동하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 자세를 취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어제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했습니다. 대법원은 직업안전보건청 OSHA가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사업자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치는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무효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OSHA가 과거 이런 강제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며 의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치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련 행정명령에 찬성한 3명의 대법관들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보건 긴급사태에 대응하려는 책임감에 근거한 것이라며 행정부의 판단을 옹호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판결과 별도로 바이든 행정부가 의료 종사자들에게 부과한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대법관 5대 4 의견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대규모 사업장 내 직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상식적인 요구이면서도 과학과 법에 기반한 조치를 막는 결정을 내려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법원이 의료 종사자들에게 부과한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관련 조치는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행정명령은 100인 이상 민간사업자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한편 미접종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러시아는 당분간 미국 등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새롭게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입장은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한 유럽 안보 협력기구 OSCE 회의가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난 직후 나왔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이날 러시아 언론에 선방 측이 자신들의 안보 필요만 강조한 채 러시아의 안보 우려는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이어 희망은 항상 있다며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으면서도 서방 측에만 더 이득이 되는 조건과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러시아로서는 선택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전문가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긴장이 심화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서방 측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중남미 국가인 쿠바나 베네수엘라에 군사력을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은 지금 대학의 가치, 고등교육의 경제학을 생각해야 할 때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에 1,660만여 명이었던 미국 대학 재학생 수가 지난해 1,440만 명으로 줄었는데 코로나 대유행 이후 그 감소폭이 눈에 띄게 늘었고요. 지난 50년 사이 최대치로 나온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전미 학생정보연구소의 어느 전문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대학, 고등교육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장기적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코로나 대유행으로 다니던 대학을 쉬거나 진학을 미룬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많았고 상황이 나아지면 학교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2년 전 대학 진학을 미뤘던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는 단 2%만이 지난 가을에 대학생이 됐고요. 2년제 지역 초급대학뿐 아니라 상당수의 4년제 대학도 학생들이 줄어든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만연해진 구인난에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어도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대학에 가려면 등록금 등 큰 지출이 필요한데요. 높아진 최저임금은 비숙련 초보 노동자들에게도 일하고 돈 모으는 재미를 주고 있지만 이런 유혹이 대학 공부 후에는 더 높은 임금이나 혜택 기회를 주는 직업이나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는 등 개인의 성장 발전이 지역경제, 크게는 국가의 미래 발전과 연계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플로리다주의 어느 초급대학은 학생들을 위해서 재진학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재입학 등록비를 면제해주고 등록 마감일도 미뤄주고 강의를 무료로 듣게 하거나 장학금을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젊은이들을 학교로 돌아오라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할 시간이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유혈 사태로 국제사회의 긴장을 높인 카자흐스탄 상황과 국제관계 짚어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카심 주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월 15일 토요일 북한은 흐리고 오전에 평안북도 구성과 자강도 희천부터 눈이 시작됩니다. 오후에는 서쪽의 모든 지역, 동쪽으로는 양강도와 장진 쪽으로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황해도는 눈 대신에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리는 눈의 양은 1에서 5cm 정도, 5mm 미만의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15일 토요일 아침 해산이 영하 23도까지 떨어집니다. 삼전이 영하 20도고요. 중강이 영하 21도, 평양이 영하 8도 아침 최저 기온입니다. 신의주가 영하 9도, 개성이 영하 10도입니다. 청진 영하 8도, 함흥 영하 9도, 원산이 영하 3도, 장전 영하 4도에서 아침 최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추위가 좀 누그러지겠습니다. 삼지연이 영하 7도까지 오르고요. 해산이 영하 6도, 중강 영하 5도, 청진이 영상 2도입니다. 평양 개성이 영상 1도, 신의주 3도, 장전 5도, 함흥과 원산은 낮 최고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 구름 많고 먼바다는 흐린 가운데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서해도 흐리고 먼바다 쪽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m로 일겠고요. 서해는 0.5에서 2m로 먼바다 쪽 그리고 오후에 물결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해 열린 세 번째 회담,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회의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프랑스 교사들이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항의해서 대규모 파업 시위를 벌이는 등 곳곳에서 당국의 규제 조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공습 건수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크게 줄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주 계속됐던 외교 접촉이 모두 끝났다는 소식이네요.
네, 1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회를 끝으로 지난 10일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화,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러시아 간 회의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네, 자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의에서 좀 어떤 진전이 있었습니까?
역시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아무런 접점도 찾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OSCE 올해 상임이사국인 폴란드의 즈비그니에프 라우 외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도 아무런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회의 후에 앞서 두 번의 회담 후보다 훨씬 수위 높은 발언을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살펴볼까요?
네, 마이클 카펜터 OSCE 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수사적인 어조도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은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자, 러시아 측 대표는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알렉산드르 루카셰비치 OSCE 러시아 대사도 회의 후에 기자들에게 회의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했었다면서 하지만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안보 보장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불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소련권 국가들의 신규 가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나토가 현재 중유럽, 동유럽 등 구소련 회원국에 배치해놓은 병력과 장비의 철수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루카셰비치 OSCE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의 안보 한계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앙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대화를 더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러시아의 다음 행보는 이번 연쇄회담 내용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에 언제 어떤 형식의 행동을 취하게 될지 결정하게 될 거라고 루카셰비치 대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르게이 랩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앞으로 며칠 안에 다시 모여서 같은 토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랩코프 차관이라면 지난번 미국과 대화할 때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었던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랩코프 차관은 또 13일 러시아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문 앞에서 군사활동을 축소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중남미에 군사 자산을 보낼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도 배제도 할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네, 군사 자산을 보낼 가능성을 언급한 중남미의 나라들, 구체적인 이름도 거론했습니까?
네, 중남미의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들인 쿠바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언급했습니다. 랩코프 차관은 모든 건 우리의 미국 동료 행동에 달려있다면서 러시아는 군사적 해결을 원하지 않고 외교적 해결을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특정 군사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걸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어떤 반응입니까?
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 백악관에서 이번 연쇄회담과 관련해서 기자 브리핑을 했는데요. 양측 모두 서로의 우려사항을 충분하게 대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입장에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과 논의 대상이 아닌 부분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 위협을 빌미로 우크라이나 침략 준비를 다지고 있다면서 미국 정보기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연쇄 회담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이번 회의에 거는 기대도 크지 않았는데요.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유럽 대서양 안보와 안정을 위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만일 러시아가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동맹을 방어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처도 준비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 2019년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보고된 후 지금까지 2년 넘게 전 세계가 코로나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각국 정부의 규제 조치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면서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유럽 국가들에서 그런 시위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은 특히 겨울철이 되면서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무섭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국이 각종 규제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는데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 곳곳에서 당국의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교사들이 전국적인 파업에 나섰습니다.
예, 파업에 동참한 교사들이 많습니까?
네, 프랑스 내무부는 7만 8천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했고 초등학교 교사가 전체의 약 40%, 중고등 교사는 약 24%가 참여했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프랑스 최대 교원 노조인 교사연합노조는 전국의 초등 고등학교 교사 75%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교사들이 파업에 이 정도로 참여를 하면 학교 수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원 노조 측은 이날 전국 초등학교 두 곳 중에 한 곳은 문을 닫을 걸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역사적인 규모의 파업은 지난 수십 년 새에 보지 못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교사들이 파업에 나선 것이 당국의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당국의 방역 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피로감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학생들의 코로나 관련 규정을 한 달 사이에 두 번이나 바꿨는데요. 교사들은 현장 수업과 원격 수업의 균형을 맞추기가 힘들다면서 이번 파업은 학교 현장의 절망감을 보여주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프랑스 정부의 학생 방역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자 이 새학기 하루 전날인 지난 2일에 새 방역 규정을 내렸는데요. 이 방역 규정은 학급에서 코로나에 노출되면 정식 코로나 검사와 자가진단 두 번을 한 다음에 나흘 후에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검진 결과가 늦게 나오고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속출하자 지난 10일 다시 새로운 규정을 내고 학생들이 정식 검사 대신에 자가진단기로 검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시 완화 조처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학생과 교사들이 코로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기존 규정으로 돌아갈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또 교원을 확충하고 고품질의 마스크를 제공할 것과 환기장치 설치 등을 요구했는데요. 교사들의 이번 시위는 특히 오는 4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자, 지금 프랑스의 코로나 감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12일에도 36만 8천여 명의 신규 감염자가 보고되는 등 연일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집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누적 확진자 수는 14일 기준으로 1,340만 명, 그리고 누적 사망자는 12만 7,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군이 감행한 공습이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줄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BOA가 미 아프리카 사령부 또 공군 중부 사령부 발표를 근거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미군이 지난해 모두 510건의 공습을 감행한 걸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2020년보다 약 48% 줄어든 횟수입니다.
네, 48%라면 구체적으로 이게 2020년보다 공습이 몇 건이나 줄어든 건가요?
네, 2020년에 987건이었으니까 모두 477건이 줄어든 겁니다.
예, 지난해 미국이 어느 지역을 공습했던 건가요?
네, 역시 분쟁 지역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시리아, 또 소말리아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372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128건, 그리고 소말리아에서 모두 10건이었습니다. 하지만 BOA 집계가 실제 건수를 다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실제 공습 건수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2019년부터 중동 지역에 배치된 대테러 합동군도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에서 공습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대테러 합동군의 작전은 이번 BOA 집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를 다 반영하면 실제 공습 건수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분쟁 지역, 공습 지역을 보니까요. 또 다른 분쟁 지역인 예멘에서는 미군 공습이 없었군요.
네. 후티 반군이 정부군,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국제연합군과 싸우는 예멘 내전에서 미군의 공습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는 미군이 이슬람 무장 조직인 알샤바브의 목표물을 공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 공급 건수가 2020년과 비교해서 크게 줄어든 그 이유는 뭡니까?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1월에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환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민주적 가치를 미국의 외교적 지도력과 접목하기 위해서 외교 정책의 방향을 돌리는 절차를 취할 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서 그 외교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군사력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외교 정책, 국가안보 현안에 적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을 재평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 외에도 미군이 분쟁 지역에서 철수하는 등 분쟁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도 이렇게 공습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지난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완전하게 철수를 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 8월 31일 모든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현재 공습도 중단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시리아, 이라크 상황도 비교적 안정되면서 분쟁 지역에서 미군이 공습을 감행할 이유가 많이 줄었습니다. 미국 브루킥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런 선임 연구원은 BOA에 지난해에 타격할 목표물이 줄어서 공습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미 연방 대법원이 직원 100인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처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의사당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극우단체 오스키퍼스의 창립자를 체포했습니다. 미국에서 암 사망률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백신 의무화 조처가 연방대법원에서 가로막혔군요.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처에 대해 연방법원이 13일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작년 11월 노동부사나 직업안전보건청 OSHA가 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는 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시행을 가로막았습니다.
네. 법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볼까요?
예, 대법관 6대 3의 결정이었는데요.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모두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진보 성향 대법관은 반대로 전원 의무화에 찬성했습니다.
네, 대법관들의 성향에 따라 예상됐던 결과가 그대로 나온 것 같네요. 자, 해당 조처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보고 갈까요?
네, 앞서 OSHA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백신에 맞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근로자는 8천만 명이 넘는데요. OSHA는 지난주 이 구두변론에서 이 해당 조처를 통해 6개월간 6,500명의 생명을 살리고 25만 명의 입원 환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주장이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네요.
맞습니다. 자, 정부 조처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한 주정부 측은 OSH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연방대법원이 주정부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대법원은 이날 서명을 하지 않은 다수 의견문에서 OSHA는 과거에 이런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처를 제정하는 것은 거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정부 조처가 법적인 근거가 약하다고 본 거네요.
맞습니다. 또 코로나19는 집과 학교, 스포츠 행사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퍼진다며 이는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범죄와 대기 오염, 다른 각종 전염성에 따른 위험과 다를 바 없는 보편적인 위험 요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면 수많은 직원의 일상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자, 의무화에 찬성한 대법관들의 입장도 볼까요?
예, 세 명의 진보사병 대법관들은 대법원이 보건 전문가들의 결정을 바꾸는 건 법원의 권한 남용이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소수 의견문에서 업무 현장의 긴급 보건 사태에 대응하려는 책임감에 근거해 정부 당국자들이 내린 판단을 대법원이 대신하려 한다며 이는 대법원의 권한과 법적 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날 대법원이 다룬 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처가 이것 말고 또 있었다고요?
예, 병원과 요양시설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요. 자, 이 방침에 대해선 5-4로 유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해당 조처는 7만 6천 개 의료시설 종사자 1천만여 명에게 적용되는데요.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에는 반대 의견을 냈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렉 캐버노 대법관이 이 의료 종사자 의무화에 대해선 진보 측에 서서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네. 자, 대법원이 어떤 근거로 의료시설 근무자에 대해서 이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걸까요?
네, 해당 조처는 정부의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시설 종사자들이 대상인데요. 대법원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수령자들에게 조건을 부과하는 건 보건후생부의 권한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대법원의 결정에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발표가 나온 즉각 이제 성명을 냈는데요. 의료시설 종사자들에게 백신 의무화가 유생 결정에 대해선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의무화가 무효화된 데에선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대법원이 대규모 업체 직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상식적인 요구를 가로막는 결정을 내려 실망했다며 이는 과학은 물론 법에 기반한 조처였다고 했습니다.
네. 자, 기업들 가운데 이미 정부의 백신 의무화에 동참한 곳들도 있다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100대 기업 가운데 3분의 1이 이미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다른 기업들도 여기에 동참할 걸 호소했는데요. 자, 정부의 백신 의무화 명령에 따라 금융기업인 시티그룹은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들에 대해 고용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백신을 맞지 않아서 인사 조처를 당한 근로자들, 이를 취소해달라고 나올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기업들을 대변하는 쪽에서도 이번 결정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미국 소매협회 NRF는 대법원의 결정이 고용주들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밝혔고요. 전미 자영업연맹은 미국 중소기업들이 안도할 만한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직장 내 백신 의무화 조처가 기업들의 직원 채용과 생산성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이제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방보건후생부의 지원금을 받는 의료시설 종사자는 2월 말까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1년 전에 일어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극우단체 지도자가 체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DI가 13일 이 미 의사당 난입 사태 배후로 지목된 구구단체 오스키퍼스의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 씨를 체포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이날 로즈 씨와 다른 오스키퍼스 회원 10명을 선동적 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 자, 로즈 씨가 체포된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예. 자,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700명 이상이 기소됐고요. 이 가운데 300명 가량은 중죄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선동 혐의가 적용된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 로즈 씨를 비롯해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10명은 선동적 음모 혐의가 처음 적용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즈 씨는 시위대가 의사당 난입하도록 부추기고 또 조정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선동적 음모는 무력으로 미국 정부를 전복 또는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선동적 의미를 이제 선동적 이 음모 혐의를 밝히는 것에 쉽지 않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은 전했습니다. 자, 선동에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받기 위해선 최소한 두 명이 공권력을 전복시키기 위해 무력을 쓰거나 법의 집행을 지연시키는데 동조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혐의가 성립하면 최고 20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언급하신 그 오스키퍼스라는 곳이 어떤 단체입니까?
예, 전역한 군인들이 주축이 된 구구단체인데요. 지난해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보호장치를 착용하고 마치 군대처럼 조직적으로 행동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2009년에 이 단체를 창립한 로즈 씨 역시 육군 낙하산 부대원 출신이고요. 예일 법률전문대학원에서 법학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 로즈 씨가 어떻게 선동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예, 로즈 씨는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로즈 씨는 12월부터 회원들에게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을 회원들에게 촉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예, 로즈 씨는 암호화된 메신저로 이제 우리는 싸우게 될 것이다. 이를 피할 수 없다. 피를 보는 혈전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의사당 난입 사태 이틀 전에는 오스키퍼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봉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의사당 난입 사태 당일에는 이 로즈 씨가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까?
예, 작년 1월 6일 손전화와 메신저 등을 이용해서 의사당에 진입한 회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로즈 씨가 의사당 내부로 진입한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혐의에 대해서 로즈 씨나 이 오스키퍼스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이미 기소된 오스키퍼스 회원들은 변호사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인 로저 스톤 씨 등 유명 인사들의 경호를 위해 워싱턴 DC에 집결했을 뿐이란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자, 로즈 씨 역시 지난해 여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의사당 진입은 개별 회원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일 뿐 자신이나 오스키퍼스 지도부가 아무런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지난 30년 동안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암학회는 12일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 1991년부터 2019년 사이 미국 내 암 사망률이 3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예, 자료를 보면 지난 1991년에는 암 사망률이 10만 명당 215명이었던 반면에 2019년에는 10만 명당 14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암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350만 명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예. 자, 이렇게 암 사망률이 크게 줄었다는 거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네, 화케는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더불어 예방과 검사 그리고 치료의 발전이 이 같은 사망률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여기에 대해서 그 흡연 인구가 줄어든 것도 이 암 사망률을 줄였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흡연 인구의 감소로 폐암이 줄었고요. 또 흡연과 연관된 다른 암 환자 발생 역시 줄었다면서 이건 역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화케 설명입니다.
네, 방금 폐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암으로 인한 사망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또 폐암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2019년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14만 명입니다. 전체 암 사망 중에서 폐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23%. 그러니까 암 사망 환자 4명 가운데 1명은 폐암 때문입니다. 이 폐암에 이어서 직장암이 9%, 췌장암이 8%, 여성의 유방암이 7% 등의 순입니다.
예. 자, 폐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뭐 다른 암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폐암의 조기 진단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늘고 있다고요?
예, 초기 단계의 폐암 진단율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4.5% 늘었습니다. 이 같은 조기 진단 증가로 폐암 진단 후 3년 생존율 역시 늘었는데요. 2014년엔 폐암 진단을 받은 후 3년 이후까지 생존한 사람이 10명 중 2명꼴이었는데 2018년에는 10명 중 3명꼴로 늘었습니다.
네, 폐암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네, 흡연이 절대적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25배나 더 높습니다. 올해 나온 폐암 사망수 이 전망치에서 10명 가운데 8명이 바로 흡연으로 인한 폐암일 것으로 전망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시 암 사망률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암 사망률 통계에 있어서 뭐 남녀 성별이나 인종 등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학회 자료 이외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를 보면 2019년 암 사망률은 남성이 10만 명당 173명으로 여성 126명보다 더 많습니다. 인종별로도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 종류의 암에서 백인은 흑인보다 더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을 보면 흑인 여성의 경우 백인 여성보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4%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40% 이상 높습니다.
아, 자, 암학회가 올해 예상되는 암 진단 건수 또 사망자 수도 발표했네요.
예, 이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암 진단 건수는 192만 건, 그리고 사망자는 약 61만 명에 이릅니다. 이는 하루에 약 1,670명이 암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수치입니다.
네. 자, 미국의 보건당국, 보건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암 사망자 수도 있겠죠?
예, 미 보건당국이 목표로 삼은 오늘 2030년의 암 사망률은 10만 명당 약 123명인데요. 이는 2019년의 암 사망률에서 약 17%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 카자흐스탄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서 국제사회가 또다시 긴장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끝에 일단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잠재적 위협을 안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상황과 국제관계 짚어봅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어떤 나라?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에 걸쳐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북쪽을 크게 둘러싸고 있고 동쪽으로는 중국이 붙어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국토 면적이 전 세계 순위에서 9위를 차지할 만큼 큰 나라입니다. 전체 면적이 280만 제곱킬로미터인데요. 이는 남북한을 다 합친 한반도 전체 면적보다 10배 이상 넓은 겁니다. 반면에 인구는 매우 적어서 세계은행 기준으로 2020년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약 1,90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남한의 인구가 약 5,200만 명, 북한 인구가 약 2,600만 명인 걸 감안하면 이 나라의 인구 밀도가 얼마나 낮은지 짐작할 수 있을 듯합니다. 수도는 북쪽에 있는 누르스탄입니다. 누르스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건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현지에서는 원래 수도 이름이었던 아스타나로 더 많이 불립니다.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는 이번에 소요사태의 중심지였던 알마티입니다. 상업, 교육, 문화의 중심지인 알마티는 지난 2011년에는 중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당시의 수도였던 아스타나와 함께 동계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자원 부국.
카자흐스탄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엄청난 자원 부국입니다. 특히 우라늄 수출은 전 세계 1위인데요. 전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철광석, 동, 아연 등 다른 광물성 자원도 풍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 호수인 카스피해를 끼고 있는데요. 이 카스피해 해저에는 엄청난 양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 등 주변 나라들과 비교하면 월등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카자흐스탄의 국내 총생산 규모는 세계은행 기준으로 2020년 169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의 2020년 GDP는 57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카자흐스탄은 2008년경부터 급성장해서 한때는 1인당 국민소득이 14,000달러에 달한 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20년에는 약 9,0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누적된 불만과 소요 사태.
지난 2일 수많은 사람들이 액화석유가스, LPG 인상에 항의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대부분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합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서 가격 인상을 통제해 왔는데요. 하지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반영해서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가뜩이나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9%에 달해서 어려움을 겪던 시민들은 새해부터 LPG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하자 분노를 표출하면서 시위에 나섰는데요. 시민들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이 에너지 문제를 겪는 건 카자흐스탄의 오랜 불평등과 정치적 부패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독립한 후 지난 2019년까지 30여 년간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통치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독립 후에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했는데요. 하지만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임기를 계속 연장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특히 전체 국부의 절반 이상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 친정부 기업인 등 단 162명이 독점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반면에 빈부격차는 심각해서 카자흐스탄의 빈곤율은 5%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LPG 가격을 인상하자 그동안 누적됐던 정치적 불만까지 폭발했다는 분석인데요. 카자흐스탄 정부는 사태 초기에 가격 상한선을 반년 더 유지하고 내각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시위가 점점 더 확산하자 외국 무장 세력이 개입한 쿠데타 시도라고 주장하면서 강경 유혈 진압을 단행하고 외국의 병력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국제관계.
카자흐스탄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회원국입니다. CSTO는 소련 해체 이듬해인 1992년 구소련 6개 나라가 결성한 군사안보동맹체로 종종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견주기도 합니다.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시위 발생 사흘 만인 5일 CSTO에 병력 지원을 요청했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CSTO는 바로 다음 날 약 2,000명의 병력과 군사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 공식 요청으로 병력을 파견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또 다른 구소련 국가 카자흐스탄에 신속하게 병력을 파견하자 국제사회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구소련 국가들이 여전히 자국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그동안 미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특히 엑슨모빌과 쉐브론 등 미국 기업이 카스피의 유전개발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에는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양국의 관계 발전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에 러시아가 깊숙이 개입하자 카자흐스탄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지켜온 균형 외교의 축이 기우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도 이번 사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이기도 한데요. 중국은 카자흐스탄에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개입할 준비가 있다고 말해 카자흐스탄은 또 하나의 지정학적 갈등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입니다.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1991년 카자흐스탄이 소련에서 독립한 후 두 번째 대통령입니다. 1953년생으로 올해 68살인 그는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인 알마티에서 태어났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전문 외교관 출신입니다. 1975년에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당시 소련 외무부에 들어가서 싱가포르 주재 소련 대사관, 중국 주재 소련 대사관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1992년 독립한 카자흐스탄의 외무장관으로 임명된 후 1993년 제1외무차관, 1994년에는 외무장관으로 고속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총리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국무장관, 외무장관, 상원의장, 유엔 제네바 사무국, 카자흐스탄 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2019년 누르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고령을 이유로 사임을 발표한 후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조기 선거에서 약 71% 득표율로 카자흐스탄의 2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카자흐스탄 독립 후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였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여전히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퇴임한 후에도 대통령이 의장직을 맡는 카자흐스탄 안보회의의 의장직을 계속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위 사태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 배후로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카림 막시모프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을 체포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토카예프 현 대통령과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간의 권력 다툼에서 비롯된 거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카자흐스탄의 정세와 국제관계, 뉴스 속 인물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take가 들어간 구동사들 살펴보겠습니다.
Phrasal verb take back.
먼저 take back. 사거나 빌린 것을 원래 장소에 가져가다, 반납하다 이런 뜻입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 need to take back the sweater. It's too big for me.
그 스웨터 반품해야 돼요. 저한테 너무 크거든요. Take back, 반납하다. Take back의 또 다른 뜻은 말한 것을 취소한다는 뜻입니다.
Mike took back his criticism of Jeremy.
마이크는 제레미에 대한 비판을 취소했습니다. Take back, 말한 것을 취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Take over, 장악하다라는 뜻입니다.
The military is threatening to take over the country.
군부가 나라를 장악하겠다고 위협하는 중입니다. take over, 장악하다라는 뜻 말고도 인계받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John's last day at the office was Friday. So Sarah took over the project.
사무실에서 존의 마지막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세라가 프로젝트를 넘겨받았습니다. Take off, 이륙하다라는 뜻입니다.
Our flight took off on time.
우리 비행편은 제시간에 이륙했습니다. Take off의 또 다른 뜻으로는 빠르게 성공하다, 잘 나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The restaurant took off after it was featured on the morning show.
그 식당은 아침 방송에 다뤄진 뒤 떴어요.
Take out.
Take out, 데려가다, 대접하다라는 뜻입니다.
One meaning of this verb is to go with someone to an event, restaurant, or some other place or activity and pay for the bill.
Take out은 어떤 사람을 행사나 식당 등 다른 장소에 데리고 가거나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My family took me out for dinner for my birthday.
저희 가족이 제 생일에 저녁을 사줬어요.
My sister took me out for dinner for my birthday.
언니가 내 생일에 저녁을 사줬어요.
This usage of take out can also mean that two people who are romantically interested in each other are going out somewhere.
Take out은 또 두 사람이 어떤 곳으로 데이트하러 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He took me out to a wine festival. We had an amazing time.
그는 나를 포도주 페스티벌에 데려갔어요. 우리는 멋진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Take out의 또 다른 뜻은 내버리다, 제거하답니다.
Don't forget to take out the garbage and recycling.
쓰레기와 재활용품 내놓는 것 잊지 마세요.
Take out as one word is the noun form. It means food that you buy from a restaurant and take home to eat.
Take out을 한 단어 명사로 쓰면 식당에서 음식을 사서 집에 가서 먹는 것을 뜻합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take back, 반납하다, take over, 장악하다, take off, 이륙하다, take out, 데려가다, take가 들어간 구동사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